2017년 3월 26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치는 문제와 어려움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뜻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년 전 이맘때쯤 굉장히 어떤 충격적인 소식으로 인해서 남가주 교계 전체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던 일이 있습니다.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남가주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 그 소식이 이제 알려지게 됐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슬퍼하며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남가주에 있는 그 세들백 교회 그 릭 워렌 목사님의 아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식이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됐는데요. 그 목사님의 이제 아들이 권총으로 자살을 한 겁니다. 제가 세들백 교회는요, 저도 남가주에 있을 때 여러 번 예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지도하던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데리고 그 교회에 이제 뭐 탐방을 가기도 했었고요. 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오시면은 또 함께 가서 또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사역을 쉬고 있을 때 그때 또 여러 번 그 교회에 가서 멉니다. 뭐 한 시간 넘게 걸리는데요. 저희 집에서 이제 매주마다 가고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아이들이 그 교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이들 때문에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등록증 같은 걸 써냈어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는 새가족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시스템 어떻게 돼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써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그 교회에서 저한테 이메일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성도라고 이메일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에 기사가 나기 전에 제가 먼저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리고렌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먼저 이메일을 보내셨거든요. 그 일이 있은 당일인가 그 다음날인가 그랬습니다. 그 메일을 읽고는 제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 이제 셋째이자 막내 아들인 매튜 워런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권총으로 그렇게 스스로의 목숨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요, 이 매튜라고 하는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조금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교회에 이제 좀 처음부터 같이 계셨던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고, 하지만 이제 모두가 그 매튜를 너무 사랑하고 또 매튜도 사람들과 교회를 참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돼가지고 특별히 어떤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의 충동을 때때로 느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위해 가지고 최고의 의료진과 또 치료, 뭐 상담, 기도 등등 이 부모님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차도가 그렇게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스로 목숨을 거둔 그 전날 저녁에도 목사님 사모님 집에 와가지고 같이 즐겁게 저녁을 먹고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이제 아파트로 돌아가서 목사님 표현으로는 순간적으로 몰려온 절망 가운데 스스로의 목숨을 그 다음날 아침에 거두었다라고 그렇게 편지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죠. 저도 이제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이제 몇몇 접하고요, 또 상담도 하고 같이 기도를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도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의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 매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85년생인가 86년생인가 그랬습니다. 딱 그 나이 또래가 제가 지도했던 그 청년들 중에 많은 그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그 또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의 일처럼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인생의 슬픔과 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또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향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곳과 던지게 되는 질문,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그런 질문을 던지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알고나 계신가? 우리 마음속에 지옥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나 가지고 계시는가? 아니, 아신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케어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또 던질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종종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또 고난의 순간을 지날 때는 오히려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아, 왜 괜히 이 땅에 생명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보게 하는가,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는가, 이런 순간들을 지나가게 하는가,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이 땅에 태어나기는 하셨지만 그리고 나서는 이 험한 세상에 툭 내동댕이 치고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처럼, 그냥 혼자 던져진 것처럼 느끼면서 오히려 참 차라리 태어나게 하시지나 마시지, 이런 원망 섞인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은커녕 관심이라도 있으실까 의심이 들 때도 있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이제 에베소서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간절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죠.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을 세 가지 추린다면은, 첫 번째는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그리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세 번째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입니다. 우리 보면 이제 그 이 두 구절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보니까 This love that surpasses knowledge.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아는 것 혹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차원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는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고 또 내 머리로 다 납득이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닌 도무지 설명도 되지 않고 심지어 증명도 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차원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렇게 던져보았던 여러 가지 그런 절망스러운 질문들과 그 씁쓸한 마음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해답 같은 것이죠. 힘들지? 어렵지? 너 혼자만 있는 것 같지?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것 같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동댕이 쳐진 것 같지? 그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추측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차원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하지만 결코 갚을 길이 없고 영원토록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이미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죽으셔야 했는가? 그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죠. 십자가는요, 죄의 용서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상징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그 형벌 가운데 유일하게 팔을 쭉 뻗고 죽는 그런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나의 팔은 너희를 향해서 쫙 펼쳐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너희의 극심한 고통까지도 내가 이미 다 맛보고 체휼했다. 왜? 사람이 돼서 그렇게 채찍에 맞고 살이 뜯겨져 나가고 척추뼈가 드러나고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을 직접 겪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모르셔가지고요. 설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런 고통스러운 방법, 끔찍한 방법으로 죽으셨던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수치를 알고 계신다, 경험하셨다, 체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아시겠구나, 예수님도 체휼하셨구나, 우리 수준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그림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신데 손과 발에 못이 없어요. 그럼 밑에 있는 글귀가 있죠. 나를 십자가에 달아두었던 것은 이 못이 아니라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었다. 두 팔을 쫙 벌려가지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 세계의 못이 아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있게 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마신 잔이었습니다. 자녀를 잃는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모는 땅에 묻지만 자식은 마음에 묻는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어도 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자녀를 죽이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죠.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어떤 사랑?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부모가 돼보면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 사랑.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도 엄청난 메시지지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여기에 대해서 네가 조금이라도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 너도 뭔가 희생과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윽박 찌르십니까? 나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뭐냐면은 단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또한 깊이를 깨달으라. 이것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너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너비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사랑하지 못하실 그런 부류의 사람이나 그런 성격의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넓이가 넓으면은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나는 저런 유형의 사람은 사랑 못하겠어. 내가 이런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는데 아, 요런 사람들은 죽어 사랑을 못하겠어. 그것이 뭐 인종일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나라의 시민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좋아하는 혹은 싫어하는 성향의 사람일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못할 부류의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너비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길이는 무엇일까요?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는 말하자면은 우리는 갈 때까지 갔다 하더라도 결코 되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사람에게 항상 다다르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멀리 갔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내 마음에 내가 이제 이 선 넘었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내가 이제 용서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이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부터도 그 레이더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버린 그런 지경까지 나는 이르렀어 라고 생각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기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순간에만 반짝하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르는 영원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길이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깊이는 무엇일까요? 깊이.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늘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사랑. 그게 하나님 사랑의 깊이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신 사랑. 그저 나 너 이해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을 나도 직접 겪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내려오신 그 모든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여기까지 내려오신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의 높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의 높이는요. 우리를 그저 이해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높여가지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높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실상은 우리의 신분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미 하늘에 함께 앉아있는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소속은 하늘이 된 거죠. 우리는 이 땅에 대사일 뿐입니다. 엠베사더일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높이입니다. 하늘까지 이르는 이미 주와 함께 같이 하늘에 앉아있는 그 사랑. 이 모든 것들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고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하십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좀 줘봐 라고 윽박 찌르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너 알기나 해? 그 너비를 아니? 그 길이를 아니? 그 깊이를 아니? 그 높이를 아니? 모른다고 해가지고 야단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네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 사랑을 바라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낌없고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껏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꾸 잘못된 것만 바라봅니다. 잘못된 것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만 들추어냅니다. 이렇게 아이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요. 미국 애들은 뭐 우리 애들을 포함해가지고 미국 애들은 보면은 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많이 하는 것 말 중에 하나가 It's not fair라고 하는 말하고 자기들끼리 싸울 때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What's wrong with you?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 애들 또 그러더라고요. What's wrong with you?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번역하면 뭡니까? 뭐 너 도대체 왜 그래? 뭐 이런 건데 좀 더 직역을 하자면은 너 문제가 뭐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 잘못된 것이 뭐야? What's wrong with you?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깔려져 있는 게 뭐죠? 너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 진짜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What's wrong with your ear? 그건 뭡니까? 너무 걱정스러워가지고 보니까 귀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이비인후과 한번 같이 가볼까? 연고라도 좀 발라줄까? 그런 게 아니죠. 너 사오정이야? 말귀를 쳐 못 알아들어.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센스가 없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뭐 그런 거죠. What's wrong with your ear? 근데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What's wrong with me? 도대체 내 문제가 뭐지?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나는 왜 자꾸 이런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을 하게 되지? 나에게는 왜 이렇게 나쁜 일들만 생기는 거지? 나에게는 왜 이런 고통이 있지? 나에게는 왜 이런 문제가 있지? 나는 왜 나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도 던진다는 거죠. 어떤 책에서 봤더니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사가 대충 이런 종류라고 합니다. 내 배우자가 더 이상 나에게 말을 하지 않네. 난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네. 난 뭐가 잘못됐을까? 부모님이 나를 낳기 원치 않으셨대. 난 뭐가 잘못되었을까? 부모님이 나를 학대했어, 어뷰즈했어. 나는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난 뭐가 잘못되었을까? 나는 직장에서 승진을 해본 적이 없어. 나는 뭐가 잘못되었을까? 내 사업이 실패했어. 나는 뭐가 잘못되었을까? 난 공부를 잘하지 못해. 뭐가 잘못되었을까? 나는 저 아이처럼 운동을 잘하지 못해. 노래를 잘하지 못해. 이것도 잘하지 못해. 저것도 잘하지 못해. 도대체 나의 문제는 무엇일까? What's wrong with me?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플러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던지는 그런 동일한 질문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여건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언가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묵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 이건 왜 그렇지? 저건 왜 그렇지? 아, 이건 왜 이렇지? 뭔가 잘못된 것만 계속 바라봅니다. 그것만 자꾸 되뇌입니다. 다른 말로 그것만 계속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 문제는 커져만 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결코 손가락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늘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막 한심하게 쳐다보시거나 혀를 차거나 고개를 돌려버리시거나 아니면은 아 이건 정말 답이 없구나 가망이 없구나 하고는 내팽겨쳐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그 지독한 죄의 문제를 보시고 하나님 자신을 해답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의 그 깊이와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절망스럽고 여전히 해답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달라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상황과 모습에 힘들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붙잡을 수 있는 것, 또 붙잡아야 하는 것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십자가야말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정답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이가 그것도 아끼지 않고 재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그것도 우리의 요청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내어주셨던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 왜 주지 않으시겠느냐. 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들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왜 그걸 바라보지 못하느냐? 십자가만 봐도, 십자가에서 두팔 벌려 죽으신 예수님만 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텐데 왜못 보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 범주를 넘어서는 어떠한 부족함이나 문제나 절망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사랑은요, 이 땅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해에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저 같이 있다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고 붙들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실제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 죽음의 순간에 있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죽는 순간에도,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렉 로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리버사이드에 계신 그 목사님이고요. 하비스 크리스천 펠로십의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님처럼 대중전도 집회를 매년마다 하비스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그 집회를 매년마다 개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그런 영향력 있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세르베교회 리고렌 목사님의 아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그때로부터 1년 전에 이 그렉 로리 목사님도 교통사고로 그 아들을 잃었던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고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그 애도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At times like these, there really are no words, but there is the word. There is no manual, but there is Emmanuel. God is with us. 저는 그게 너무 그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매스의 죽음으로 너무 상처받고 그 목사님 가정을 생각하면서 너무 아팠던 그 마음 가운데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충격과 슬픔과 아픔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들이라고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뜻을 여전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There is no manual.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매뉴얼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슬픔을 당했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아픔을 당했을 때 그 말만큼 참 마음에 싫은 말도 없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기세요.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매뉴얼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없습니다. 오직 무엇만 있다고요? 매뉴얼. 나와 함께 하시는 God is with me. God is with us.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만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어떤 순간이라도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고 나를 그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고 의미를 나중에 깨닫게 하시고 그 순간을 통해서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님과 성경.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일하면서 일평생 은퇴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뭐 401k라고 하나요? 뭐 은퇴, 연금, 펜션, 노후 대책 이런 것들을 계속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작 은퇴하고 나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거 준비한다고 열심히 젊었을 때 일하며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거죠.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작 영원을 살아가게 될 우리의 죽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며 살아가는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영원히 남을 것에 대해서 투자하며 살아가는 삶, 그 이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앞에 내가 서게 되었을 때 내가 드리게 될 말씀과 드리게 될 열매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느냐. 그렇게 비교해 볼 때 아,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주님은 이제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물어보죠.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무슨 길로 우리가 가야 할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너무 당연하고 하지만 근본적인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 아직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네가 어떤 사람이고 네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고 안 했고 어떤 출신이고 너의 과거가 어떻고 지금 모습이 어떻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 그걸 거부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갈보리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매일매일마다 새롭게 깨달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내 자신을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훨씬 더 크고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라함 쿡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이제 음성입니다.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 리고렌 목사님 그 이메일 편지 내용에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 교회가 설립되고 33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33년간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또 슬플 때 손붙잡아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제가 무덤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지금은 저에게 그런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고 이제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또 우리를 통해서 또 그렇게 보여지고 표현되어지고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요,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맛보지 않고는, 경험하지 않고는, 깨닫지 않고는 도무지 줄 수가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바라보기 원하고요. 내가 주님 그것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내가 매일매일마다 새롭게 깨달아가고 또 경험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알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기가 막히게 들어주십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일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건데 그 뜻대로 하는 기도를 왜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주의 도를 버리고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궁휼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아버지,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악인이 그 죄악 가운데서 멸망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므로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이 민족에 정녕 다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승리를 받고 다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소망이 없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성령이여,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